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랑 보드게임 하다가 룰이 갑자기 막 확 바뀐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아, 네. 있죠. 막판에 뒤집히는 거.
맞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대로 땅을 막 사고 팔았는데 주사위를 딱 굴리려는 찰나에 누군가 갑자기 자 이제부터 이 땅 밟으면 통행료 3배야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와, 그 당혹감 장난 아니죠. 손에 쥐고 있던 패를 전부 다시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 2026년 7월 21일 아침에 우리가 매일 숨쉬듯 의존하고 있는 이 AI 생태계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게임의 룰이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사실 이건 단순한 룰 변경 수준이 아닙니다. 이 게임은 뭐랄까 판돈이 수백조 원에 달하고요. 참여자는 글로벌 거대 기업부터 당장 내일 기획서를 써야 하는 청취자 여러분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 미션은 명확합니다. 오늘 당장 발효되어서 우리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한국의 새로운 AI 법적 의무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픈소스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공략하는 중국, 또 그걸 틀어막으려는 미국의 거대한 패권 전쟁도 다뤄야죠.
맞습니다. 거기에 이 모든 지정학적 난타전 속에서도 오직 그 돈의 흐름이라는 차가운 현실만을 쫓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까지 겉보기엔 전혀 다른 세 가지 뉴스 같지만 이 현상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오늘 완벽하게 해독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자료들의 출처를 명확히 해두는 게 좋겠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오늘 이 방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코멘터리를 작성해 주신 분은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입니다. 방대한 글로벌 AI 브리핑 자료 속에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또 투자 관점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맥락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죠.
네, 자료를 쭉 분석해 보니까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가 특히 그 규제의 집행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뼈를 때리는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 발등에 떨어진 풀,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된 한국의 상황부터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2026년 7월 21일부로 한국의 AI 기본법 시행령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네네. 본체 법률은 이미 지난 1월에 시행됐었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세부적인 하위 법령들이 진짜 칼날을 드러낸 건데요. 가장 핵심은 고형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AI 운용 사실을 사용자에게 무조건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결과물에는 이건 AI가 만들었습니다 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오늘부터 법적 의무가 된 겁니다.
여기서 고형향 AI라는 개념의 작동 방식을 아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뭐 챗봇을 서비스한다고 다 고형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사람의 생명, 신체, 기본권, 그리고 경제적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AI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고객의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AI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이력서를 필터링하는 AI가 대표적이죠.
와, 그거 진짜 흔하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회사는 최첨단 AI로 채용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막 홍보 문구로 썼던 것들이 오늘 아침부터는 강력한 법적 책임의 영역으로 훅 들어온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정부 발표 자료를 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안도할 만한 문구를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서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 계도 기간이요?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고속도로에 새로운 속도 제한 표지판은 딱 세워뒀는데 단속 카메라 전원은 한 1년 뒤에 켜겠다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1년 동안은 그냥 대충 무시하고 하던 대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구조 같은데요.
그 단속 카메라 비유가 상황을 이해하기엔 아주 직관적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업들이 그 비유를 그대로 믿었다가는 정말 치명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왜죠? 돈 안 내잖아요.
시스템의 내부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단속 카메라 전원이 꺼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김경진 변호사의 커멘터리가 아주 날카로운 경고를 던집니다.
오, 어떤 경고인가요?
계도 기간 1년은 그 과태료 처분의 유예일 뿐이지 법적 의무 자체의 유예가 아니라는 점이죠.
차관아요? 어차피 1년 동안은 과태료를 안 낸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유예받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표면적으로는 딱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AI 개발과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AI 모델은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학습을 하니까요.
네.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으면서 구조를 짭니다. 만약 기업이 1년 동안 사전 고지 의무나 표시 의무를 무시한 채 불법적인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영향 AI 모델을 계속 고도화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설마?
네, 정확히 1년 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와 모델 전체가 완전히 위법한 결과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와, 대박. 그러니까 벌금 고지서만 1년 뒤에 덜렁 날아오는 게 아니라 지난 1년간 찍힌 과속 기록 전체가 한꺼번에 소급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소급 리스크를 김경진 변호사가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기업은 지난 1년간 수백억을 들여서 학습시켜 놓은 AI 모델을 전면 폐기하고 기초 데이터 수집부터 아예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을 버려야 한다고요?
네, 단순한 기술적 부채가 아니라 거대한 법적 부채가 모델 내부의 가중치 깊숙한 곳에 돌이킬 수 없이 엉켜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네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회사 출근하시면 우리 팀에서 개발 중이거나 서비스 중인 AI가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부터 샅샅이 뒤져보셔야겠습니다.
네, 필수적이죠.
계도 기간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 시스템 구조를 합법적으로 뜯어고칠 수 있는 유일한 골든 타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 내부 리스크를 걷어내는 게 실무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법과 규제로 AI를 통제하고 집행한다는 키워드를 글로벌 스케일로 조금만 넓혀서 보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오히려 미국입니다.
아, 미국 상황이 아주 복잡하죠.
네, 한국이 어떻게든 국내 기업들에게 룰을 지키게 하려고 막 씨름하는 동안 중국은 아예 오픈소스라는 거대한 무기를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자신들의 AI 생태계를 막 미친 듯이 뿌려대고 있거든요.
내부 단속의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생태계 패권 문제로 넘어가는 지점이군요.
네네, 중국 공신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산 오픈소스 대형 AI 모델에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가 무려 100억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100억 회요? 엄청난 숫자네요.
장난 아니죠. 게다가 앞으로 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 AI 인재 5천 명을 직접 양성해주고 또 중국의 기상 예측 모델인 맞주를 30개국에 보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거 단순히 기술 자랑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한 소프트 파워 전략입니다. 기상 예측 모델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경제의 뼈대가 농업입니다.
그렇죠. 날씨가 제일 중요하죠.
네, 날씨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곧 국가의 식량 안보와 경제의 사활을 결정짓는 문제거든요. 그걸 중국이 만든 AI 인프라에 의존하게 만든다. 이건 과거의 물리적인 항구랑 철도를 깔아주던 1대1로 전략보다 훨씬 더 빠르고 깊숙하게 상대국의 두뇌를 장악하는 방식입니다.
와,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비싸게 파는 AI 대신에 공짜로 막 퍼주는 중국의 오픈소스 AI를 가져다 쓰면서 자연스럽게 중국 기술 생태계에 종속되는 거군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당연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네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쓸 수 있는 모든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겁니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고성능 모델인 퀌미 K3 공개 이후에 미국의 다양한 제재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제재들인가요?
중국 주요 AI 연구소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서 미국 기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또 국가안보국 차원의 사이버 위협 권고안, 심지어 상무부를 통해서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의 미국의 사용 자체를 겨냥한 규칙 초안까지 검토되고 있죠.
한마디로 중국산 AI가 미국이나 동맹국 영토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거대한 방화벽을 치겠다는 건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방금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을 규제하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지금 중국이 뿌리고 있는 건 다운로드형인 그 오픈 웨이트 모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모델의 뇌 구조에 해당하는 파라미터 가중치 파일 자체가 인터넷에 쫙 풀려있는 형태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바로 그겁니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해서 자기 컴퓨터나 로컬 서버에 설치하면 끝인 기술이잖아요. 한번 다운받고 나면 중국 서버랑 통신할 필요도 없이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미국 상무부가 무슨 수로 규제하죠?
집행이 어려울 거란 말씀이군요.
네, 이건 이미 전 세계 인터넷 바다에 쫙 퍼져버린 코카콜라 비밀 레시피를 사람들이 전부 다운받았는데 이제 와서 미국 정부가 야, 그 레시피 하드디스크에서 당장 지우고 절대 그 레시피로 요리하지 마! 라고 막 소리치는 거랑 똑같지 않나요?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그 코카콜라 레시피 비율을 조금 더 파고들면 미국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집행의 불가능성, 미국 규제 당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아, 알면서도 그러는 거라고요?
사실 이 규제의 본질은 레시피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레시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거대 식당들, 즉 미국의 기업들과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을 옥죄려는 겁니다. 여기서 백악관 AI 자문은 데이비드 섹스의 뼈 때리는 분석이 등장하죠.
오, 백악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나 보군요.
네네. 데이비드 섹스는 이 미국의 규제 움직임 뒤에 거대한 규제 포획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규제 포획이요?
네. 현재 엄청난 자본을 쏟아부어서 폐쇄형 AI 모델을 만들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정부의 국가 안보 우려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막 중국 AI 모델이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라고 앞장서서 외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은 공짜로 풀리는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 때문에 우리가 수조원 들여서 만든 폐쇄형 AI가 안 팔려요. 경쟁자를 법으로 좀 죽여주세요. 이거였군요?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지정학적 안보 논리랑 거대 기업들의 밥그릇 찍히기가 완벽하게 결탁한 형태라는 거죠. 김경진 변호사 역시 이 지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아주 냉철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검토 중인 초안과 실제 발효된 법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정치적 논리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아니, 실효성이 없는데 왜 더 긴장해야 하죠?
만약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이나 기업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통이천원 같은 중국산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자사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가정해보죠. 미국의 법이 물리적인 다운로드 자체를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서비스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거나 미국의 클라우드 인프라에 호스팅하려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 어떤 문제요?
어느 날 갑자기 공급망 제재의 덫에 딱 걸려서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경진 변호사는 미국의 규제가 확정되기 전인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데이터 흐름과 호스팅 경로에 중국산 AI라는 폭탄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합니다.
결국 법과 통제라는 게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불완전한 규제의 그물망에 잘못 걸려들면 회사의 명운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자, 이렇게 국가들이 법을 만들고 규제라는 그물을 막 던지며 허우적거리는 동안 이 모든 정치적 섀도우 복싱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투명하고 차갑게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바로 주식시장이죠. 돈의 논리는 규제의 논리보다 훨씬 직관적이니까요.
아, 맞아요. 지정학적 노이즈가 아무리 시끄러워도 결국 시장은 돈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꽂히고 있는지, 즉 본질적인 숫자에 수렴하게 되어 있죠.
제가 오늘 브리핑 자료를 보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순, 어떻게 보면 좀 코미디 같은 상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방금 전까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의 싹을 자르기 위해 상무부를 동원하고 막 수출 통제 명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험악한 규제 뉴스가 쏟아지던 20일에 정작 미국의 AI 반도체 주식들은 보란듯이 쫙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도 올랐고요.
네, 흐름이 좋았죠.
심지어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를 굳건하게 방어해준 핵심 호재 중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H200 반도체의 중국 판매 승인 소식이었죠.
네. 아니, 국가 안보고까지 나서서 중국을 막겠다는데 정작 미국의 심장 같은 기업은 가장 성능이 좋은 최신형 AI 칩을 중국에 팔아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치는 명분으로 중국을 막 때리는데 경제는 신뢰로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이 거대한 모순, 주식시장은 대체 지금 뭘 보고 있는 건가요?
그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 이면에 시장의 차가운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AI 시장을 짓눌렀던 진짜 공포는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는 지정학적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죠?
시장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시스템 내부의 붕괴 우려였어요.
아, 그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 우리가 직접 우리한테 맞는 맞춤형 칩을 설계해서 쓸래? 라고 나섰던 그 커스텀 실리콘 이슈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빅테크들이 자체 칩으로 추론 작업을 막 돌리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매출 파이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공포였죠. 그런데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초점이 막연한 두려움에서 명확한 지표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지표가 뭔가요?
바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캐펙스입니다.
아, 캐펙스요.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설비나 인프라에 막 쏟아붓는 막대한 투자금 말이죠.
그렇습니다. AI 모델을 서비스하려면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고 그 안에는 칩이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이 가만히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떤 계산이요?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고 쳐도 그건 가벼운 연산을 하는 데 쓰일 뿐이고 결국 수천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거대 모델을 진짜로 학습시키려면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과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CUDA를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커스텀 실리콘이 아무리 발전해도 가장 무겁고 핵심적인 뼈대를 세우는 공사 현장에는 결국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굴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확인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H20 칩이 중국에 팔린다는 뉴스도 단순히 중국에 물건을 좀 팔았다는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장벽이 아무리 높게 쳐져 있어도 중국의 거대 기업들조차 당장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엔비디아의 최신 칩을 사들여야만 하는 압도적인 수요의 바닥을 증명해준 사건이죠.
와, 그렇군요.
네, 월가의 분석가들이 일제히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약세장 속에서 투자자들이 온갖 주식을 다 팔아치우는 매도 순환 속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쥐고 버티는 최후의 보루가 결국 엔비디아라는 사실을 숫자로 완벽히 확인한 겁니다.
와, 머리가 확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아무리 각국 정부가 법을 만들고 수출을 통제한다고 으름장을 막 놔도 결국 실질적인 자본 지출이 멈추지 않는 한 돈은 가장 확실한 수익성을 향해 중력처럼 흐른다는 거네요.
네, 자본의 중력이라고 할 수 있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한 세 가지의 커다란 톱니바퀴다. 이제 하나로 쫙 맞물려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개별적인 파편처럼 보였던 뉴스들이 규제와 통제, 그리고 그것을 돌파하려는 거대한 자본과 기술의 흐름이라는 하나의 서사로 딱 연결되죠.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계도기간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의 회사 내부 시스템을 향해 째깍거리기 시작한 한국의 고영향 AI 규제, 그리고 집행 불가능해 보이는 규제 포행 논란 속에서도 오픈소스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과 방벽을 치려는 미국의 패권 전쟁.
네, 엄청난 스케일이죠.
거기에 이 모든 소음 속에서도 오직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라는 본질적인 숫자만 바라보며 엔비디아라는 최후의 보루를 사수하는 주식시장의 냉정한 자본 논리까지. 이 세 가지 층위는 이제 절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기획서를 쓰고 투자 버튼을 누르고 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점검할 때 이 입체적인 지형도를 반드시 머릿속에 띄워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씹어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든 이 통제불능의 AI를 통제하기 위해 막 법률을 제정하고 수출을 막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네, 아주 치열한 과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AI의 진화 속도가 인간의 입법 속도를 아득히 추월했다는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고도로 발달한 초고대 AI가 스스로 전 세계의 복잡한 규제망, 미국의 행정명령, 한국의 기본법 시행령을 전부 스캔하고 분석해서 인간 경영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 뭐라고 하죠?
사장님, 미국의 제재한 3조 2항과 한국 법률 사이에는 물리적 집행이 불가능한 규제 회피 빈틈이 존재합니다. 데이터 경로를 이렇게 설계하시면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요.
와, 소름 돋네요. 기술을 가두기 위해 만든 법의 논리적 허점을 기술 그 자체가 완벽하게 해킹해버리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규제 당국이 자신들이 통제하려던 바로 그 AI의 논리와 치열하게 법리 논쟁을 벌여야 하는 날, 그날이 오면 오늘 우리가 그토록 심각하게 다뤘던 이 수많은 법과 제재안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룰로 남게 될까요? 처음에 저희가 보드게임 룰이 바뀌는 상황을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소름돋는 현실은 이 보드게임판의 새로운 룰을 앞으로는 인간이 아니라 같이 게임을 치고 있는 AI가 스스로 써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일 겁니다. 자, 이 역동적이고 혼란스러운 게임판 위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내일도 두 눈 부릅뜨고 이 거대한 룰의 변화를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중국 AI 로봇 반도체 브리핑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